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였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든지 말씀하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성으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인께서 친히 선생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유로 인한 효력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타임머신을 타고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부활하는 경험을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살아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합하여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장차 죽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육신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경험 이전에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일들만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우리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한 실제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영적으로 죽고 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지 숨이 끊어지거나 존재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 활동하는 이런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돼요. 왜? 따먹었으니까. 우리처럼 생명이 다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도 죽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즉시 죽어버렸더라면 가인과 아벨을 낳지도 못했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숨이 끊어지고 몸이 싸늘하게 식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성전 쪽을 바라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슬렘 교도들처럼 메카가 있는 쪽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즐겁게 나아가야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으로 어림을 겪게 되었고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능력을 자원으로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일도 인생에게는 고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죄책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에 억눌리는 일, 그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상 죽음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물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다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야 죽음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생명되신 하나님과 괴리된 격리된 그런 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단지 그냥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이런 정도의 죽음만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자기 자유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육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차원에서의 생명과는 다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안에 태어나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 영적으로는 사산 상태로 태어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 양육이 왜 힘듭니까? 이런 본성을, 이런 기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면 조금만 교정해주면 돼요. 그러나 그런 기질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한가하는 기질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와 연합되고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인치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표시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3절부터 5절에 표현된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한 죽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왜 죽었는가? 무엇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사용된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죄의 몸, 옛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이라는 표현과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죄의 몸이 뭡니까? 죄의 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관이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 자체를 죄를 짓는 용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구 자체도 악한 것이 되고 말지요.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욕구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단지 바디를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몸은 사실은 삶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죄 몸이라는 이 말은 몸이 죄 도구가 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했죠. 이 옛사람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쫓는 사람. 거듭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적인 삶의 방식이 있었잖아요. 뭘 보면 그거 사지 않으면 안 되고, 어디에 마음이 동하면 그거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의 작동 방식이 있었죠. 미혹하는 정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 그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믿기 전에 나, 아담 안에 타고난 성품, 물려받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자체,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멸해졌고, 그리하여 다시는 죄 종노로 다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옛사람이 죽고 죄 몸이 멸망당하는 이 일은 신자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면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못 살죠? 근본적으로는 죄의 몸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죽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멸망당하는 이 일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바로 그 구속에 있는 것처럼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이나 죄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의 근거도 결국 우리 자신의 무엇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땅 짓고 헤엄친다는 말 있죠. 헤엄을 치려면 그래도 땅이라도 있어야 헤엄치는 행세를 한 몇 초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헤엄도 물이 있어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죽이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후반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든지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든지 어느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옛사람 안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에 종노릇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목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신앙 고백했던 것과는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지을 때가 많고 그 다음에 회개해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과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만 적어도 우리의 정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의 은혜를 자기 심령 안에서는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안에, 옛 아담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존 안에서는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자기 안에 옛사람, 옛 아담이 있고 그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본문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사람 하면 그것이 나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사람 됐다가 새사람 됐다가 새사람 됐다가 옛사람 됐다가를 계속 반복할 수 있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이 되면 다시는 옛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는 것처럼 죄성도 우리의 인격의 역사에서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니 그 죄를 털어버리라는 그런 뜻이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번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고 반복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꼭 새겨놓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의 삶은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 가나안 땅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우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전처럼 벌벌 떨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벽돌을 구우시겠습니까? 어디서 굴러 먹다가 온 뭐냐 그러면서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은혜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와 죄를 주권자에 비유한다 그랬죠. 죄가 주관할 수 없다 그래요. 9절에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혁성에서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개혁 개정판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옛사람이나 우리의 옛사람이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와 옛사람을 동격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옛사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와 옛사람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옛사람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분명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멸망하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소멸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옛 성품이 처리되는 그 일이 죽을 때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죠. 죄의 종노릇 하겠죠. 죄가 우리를 쥐고 휘두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는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가져다주는 효력만 받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효력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다 옛사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옛사람이라는 이전의 객관적 존재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전에 옛사람만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옛사람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옛시대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일본군들에게 이런저런 그들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단절이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성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죄와 정서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절대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삶의 결과를 낳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구속받은 신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작은 일에 유혹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의식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상 안에서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다 더 강렬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10절에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라는 이 말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두 번 다시 손댈 필요가 없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욕을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모든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도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린 것이고 그리하여 흔히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1절에 우리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죽은이라는 이 말은 죽은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현재 침투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처리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6절 말씀 또 11절 말씀 등등은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라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에 거하겠는가? 죄를 많이 지었더니 은혜가 너무나 컸다. 아,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짓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한 번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죄에 종노릇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에 종노릇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성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함이라 그랬죠. 아까 죽음의 목적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단지 죄의 종노릇 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숨쉰다, 심장이 뛴다라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7절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단지 의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풀려납니다. 무죄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 계속 붙들려 있지 않아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아요. 무죄 선고 나면 바로 그 즉시 어떻게 하죠? 방면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앞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던 칭이 그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자유로워졌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말은 사실은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다. 세 번의 성경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번 실패하다 보면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렇게 죄 짓다가 뭐 죄 가운데 살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사고합니다. 몇 번 그런 잘못된 경험을 하다 보면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리오에 승선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파티, 거기에서 주는 모든 음식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그 파티에 참여하는 값을 다시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만찬 값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어리석음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1박 2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엄마를 보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장 엄마 하면서 엄마 목을 끌어안고 그냥 비비고 난리가 나겠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믿는다라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죄되는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사실 수납, 역사적 믿음, 주여 믿습니다. 아, 이성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이성적 작용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죽이신 죽음을 함께 죽고 그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만히 그냥 무한대로 산다. 물론 무한대로 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무한히 지속되는 삶, 끔찍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영생의 개념을 좁게 이해해서 형이 산다? 뭐 기쁘고 즐겁긴 하겠지만 형이 산다? 제가 갑자기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은 단지 무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무한히 아름다우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의 그 과정이에요. 카타르시스, 어떤 절정, 이것은 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장가하고 시집 가나요? 없어요. 그건 다 비유라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요. 생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번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나 말 차원의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거듭남이죠. 중생이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죄의 속박과 죄의 권세로 더 놓여나서 그의 살아나신과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그분처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이고 내적인 제한이 주어집니다. 친구야 어디 가지 않을래? 이런 사업 하지 않을래? 여기에 좋은 데가 있다더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을 파악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는가 하는 의식이 작동하면 하고 싶다가도 그 일을 그만두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모호한 상태에 사는 게 아닙니다. 바짝 긴장하고 영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제안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노하고 물리치죠. 삶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처럼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삶으로 돌아갔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십자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나는 죄를 지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갖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재능으로 자기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생각과 마음에 없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죄 몸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 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더 많이 누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심으로 산상조각 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고 죄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죄 지배력이 산상종으로 났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미래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죄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지배력이 무너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다는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효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6절에서 죄 종노라지 아니하리요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2절에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죄 지배력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다 사라졌다, 존재가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가능합니까? 영화의 상태가서나 가능해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이 7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싸움을 올바로 싸우는 해결책이 8장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죄죽임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지배로 더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제가 답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성격, 구속사역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그냥 돌아가셨구나.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이런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그런데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해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은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생명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실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역사하는가? 죽음의 지배와 죽음의 그림자로 더 벗어나는 그래야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노인하는 바로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누가 입교하고 세례받으면 온 교우들이 꽃과 선물을 사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제가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아프간에 인질로 사로잡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찬잔 마실까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옛 생활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내용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순간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봐.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의 정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그야말로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여러 수천 번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 무슨 낯짝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용서받았다는 마음의 심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라고 시편 130편에서 말했잖아요. 사유하심은 내 정사 안에 있지 않아요. 용서는 사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 의하면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를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새 생명을 선취적으로 받아 누린 거예요. 가불 아시죠? 가불. 앞으로 받을 월급을 예상하고 미리 당겨 쓰죠.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날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세례가 의미하고 함의하는 그 내용을 알고 저는 적어도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례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고백도 없고 참된 믿음도 없는데 세례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난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 주의자가 말하는 성례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인치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직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고 몸의 부활은 미래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때문에 또 때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은 어리고 힘들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아멘하지 않으시네요. 뭐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니까 아멘 잘 안 하죠.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 명령형인데 언뜻 보면 실제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닌데, 그래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여기를 찌어다 하니까, 아멘! 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을 막 믿어야 될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산정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서연이한테 물어볼까요? 부기가 뭔지 잘 모르죠? 서진이? 부기. 노래 가사에 부기부기라는 그런 가사가 있긴 합니다. 팝송에. 그 부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와 감소의 폭을 장부에 정리하는 방법을 가리켜 부기라고 그래요. 부기 몇 급 예전에. 요즘에는 뭐 주산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 3장 28절에 가보시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한다라는 단어가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와 똑같고 그 다음에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에게 위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할 때 여겨졌다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여길지어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정교인 카톡방에 저희 3, 4분기 재정보고서가 올라왔죠. 네, 거기 엑셀 파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회계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엑셀 파일이나 혹은 전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뭐 몇천, 몇만, 몇백, 몇십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었겠죠, 그죠? 예. 근데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물론 계산을 해야 산출은 되겠지만 그 금액이 우리 현상교회 소유의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뭐죠? 계산이에요. 산정입니다. 따라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막 여기라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객관적 사실을 실제화시켜라 그런 뜻이지 아닌 것을 막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선 죽고 실제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이 사실에 부합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식하라는 정도의 뜻만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인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영어 성경도 사실은 의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여기고 살아가라. 실제로 신자 안에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일깨우고 각성시키고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른 설교도 여러분들이 뭐 자주 반복해서 들으신 분이 많은 줄 압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실제적인 내적인 삶의 방식으로 꼭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실 때도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실제로부터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종돌할 때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조차 의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객관적 구속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죄와의 싸움을 결코 싸워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잘 각인시켜서 이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여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깊이 알고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작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